좋은 아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오늘 방문해 주신 방문자들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은 오순절에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에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앞서 구약 및 신약 등 모두에서 구체적으로 약속되었던 대로 마침내 성령이 임하셨고 또 특히 방언으로 세상의 그 존재감을 드러내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신비한 초자연적 사건에 깜짝 놀라 어리둥절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도대체 무슨 수로 이 제자들이 수많은 나라와 지역들의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할 수 있었는지도 당연히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반응에 따라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크게 세 가지 면에서 구약 성경이 인용되었었고 그 각각은 중요한 요점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무지한 자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는 성경에 대해 정말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그의 설교에서 인용은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 설교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오순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성경적 입증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약속되었던 성령의 부어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용은 시편 16편 18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순환과 죽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심지어 조상 다윗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심의 증명인 것도 알렸습니다. 그 뒤에 33절로 이 두 구약성경 인용 말씀들을 아우르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1절 말씀 및 10편 16편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고 이어지는데 이는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및 요엘서 2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시편 110편 2장 34절과 35절 말씀을 근거해서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으로써 마침내 설교를 마쳤습니다. 즉 이는 이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유대인 청중들에게 매우 강력한 설교 말씀이었고 유대인들은 그의 말씀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었고 그분을 십자가로 보냈던 당사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유대인 사회에서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매우 강력한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방금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수님을 그들이 주님이자 그리스도로 만드셨다고 그들에게 밝힌 것입니다. 이는 사실 유대인들이 그러한 설교를 한 베드로 또한 예수님처럼 다룰지 모를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그런 위험천만한 설교를 그 자신의 인간적인 힘만으로 선포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씀을 전함에 주저함 없이 담대했고, 이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성취임이 틀림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베드로는 성령님으로부터 그가 필요했던 권능을 받았기에 예수님을 맞선 자들을 앞에 두고도 담대히 그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내용인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베드로의 놀라운 말씀 선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설교에 실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에 대해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 그 강력한 유대인들에게 어쩌면 아주 도전적이고 화를 돋구는 그 말씀이었던 그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이 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이를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 귀절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베드로의 열정적이고 담대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즉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들이 들은 내용에 반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목격했던 조금 전에 있었던 신비한 현상에 대해 반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들은 말씀에 대해 반응했습니다. 이는 구원의 매개체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논의를 더 이어가기 전에 우리는 베드로가 구원의 본질적 진리는 그리스도와 인류의 죄의 문제에 있다고 말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죄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통 로마 천주교에서는 성찬떡을 먹어 신자의 몸에 들어가게 하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은혜가 옮겨진다고 믿습니다. 비록 그 성만찬의 가치가 그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내적 태도와 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 은혜가 그런 외적 행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천주교 전통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편 어떤 이들은 구원이 도덕적 행위로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개인적으로 가지게 될 수 없고 약자들을 위해 싸우거나 정치적 행위에 가담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행방신학자들의 발상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람의 문제가 사람이 타고난 죄성에 있지 않고 대신 모든 것이 악한 사회적 환경에 기인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원망은 악한 사유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설교가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사회 또한 세상 어느 곳과 다름없이 온갖 종류의 사회 악이 난무하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앞서 언급한 그 어느 곳과도 같은 관점으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중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은 그 설교가 그들의 영혼을 향해 매우 심각한 질문을 제기하는 마음의 찔림을 가져오는 도구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제사를 드려야 하는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그날 그들의 관심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난 뒤 이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최대 관심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그들의 의무를 충분히 다한 것이라 여겼지만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자 자신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 극도로 불안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들은 설교로 인해 마음의 찔림이 왔기에 안절부절 못했고 예수님에 관한 진리가 그 이전까지 확신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예, 그들은 낙망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구원이 믿음을 통해 얻는 것임을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믿음은 성전 의식이나 성직자의 가르침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 출석이나 세례 혹은 특정한 기독교 전통이나 의식이 아닌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귀절에는 원문상의 다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방언이나 어떤 다른 신비한 현상들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는 것인데 흥미롭게도 이 귀절에는 원문상의 다소 다른 부분이 있어서 ESB, NASB, NIV 같은 현대 영어 성경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싣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통로는 그리스도에 관해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증언하는데 이는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및 17절도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성경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 한 귀절 한 귀절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성경의 부분도 경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말씀으로 교육하는 설교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이 이를 잘 뒷받침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즉 우리가 믿어야 할 것에 대해 신실한 설교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 교사들과 설교자들에 대해 경고받은 이유는 그들의 경우 우리가 마땅히 알고 믿어야 할 진리를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신실한 설교자들과 함께하는 일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신실한 설교자들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도 미래에는 그저 종교적 기념물이 되고 말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그 교회 외형적 건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채우고 있는 신자들에 근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난 뒤에도 이어서 훌륭한 설교자들이 많이 임하셔서 또 우리 교인들을 계속해서 잘 교육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도들의 영적 전이는 영적 여행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성직자들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가 영적 전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중요한 사역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이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37절에 찔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찌르다, 구멍을 뚫다 라는 뜻으로 은유적으로 격렬하게 마음을 휘젓는 날카로운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별히 슬픔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들 마음을 찌르는 격한 감정을 일으킨 것은 멋진 노래나 가슴 뭉클한 드라마가 아니라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현대 영어 성경학자들은 찔려라는 말을 마음을 가르는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즉 이는 우리 마음을 가르는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반응의 핵심을 볼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오순절로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했을 때 그들이 마음에서 우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발견하지만 7장 54절의 경우 스데반이 제사장들과 이후에 바울이 된 사울을 포함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설교했을 때 이는 격렬히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과 그를 거부한 자들 이 두 경우 모두에 있어 그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현대 성경에서 이두부부모두에서마음에찔렸다고표현하고있습니다하지만한국어성경의사도행전2장47절과7장54절에서마음에찔려라고동일하게번역된이부분은실제그리스어원문에서는완전히반대되는의미로다르게표현되어있습니다전자는회개를가리키는반면에후자는거부를뜻합니다찔리다는단어는도려내어지거나꿰뚫는구멍이생기는것입니다그런데특별히그후자를찾아보면화를내는것과그그리스원문에서는관련이있습니다그런데이찔리다라는단어는꿰뚫는구멍이새는것으로혹은도려내어지는것으로신앙생활은이도려낸혹은뚫려진구멍에서부터시작하는것입니다우리가새것을얻기이전에반드시하나님께서먼저그이전의옛것을도려내어서야만합니다이는농부가자신의밭에씨앗을심으려고할때먼저그휴경지에딱딱한흙을갈아야하는것과도같습니다이는누가가묘사하고있는것으로하나님께서그의은혜로예수님을향해굳어졌던마음들에성령을부어주시면그마음에매우급격한변화가일어나게됩니다즉하나님의성령에의한완전한변화를겪게되는것입니다마음에해당하는그리스어는영적삶의중심영생각이샘솟고머무는곳열정욕망기호애정목적열심등으로이해되고있습니다즉마음이지력혹은이해력의원천적기관이라는말입니다이러한의미들을본문의청중들의마음에찔림이일어난사실에대입해보면그들은베드로의설교를충분히잘이해하게되면서스스로의죄를인식할수있게되었던것입니다무엇보다그들의마음이찔렸던가장큰이유는사도행전2장22절에서23절말씀때문으로베드로의설교중에서도특별히그부분들이청중들로하여금자신들의죄를깨닫게했습니다하나님께서나사렛예수로큰권능과기사와표적을너희가운데서베푸사너희앞에서그를증언하셨느니라그가하나님께서정하신뜻과미리아신대로내준바되었거늘너희가법없는자들의손을빌려못박아죽였으나라고사도행전2장22절에서23절말씀했고이를베드로가그들에게알렸습니다맞습니다그들은하나님의아들을못박아죽이는죄를지었고베드로는이에대해서매우분명히했습니다영어로 convict 란말은기소된범죄의유죄를밝히거나증명하다라는뜻입니다또한이는죄를깨닫게함을뜻하기도합니다즉본문의유대인들의마음은죄를깨닫게되었습니다이는매우중요합니다우리가우리의죄를깨닫지못하고는우리죄에대해서제대로회개할수없기때문입니다비록성령에대한직접적언급은본문에없을지라도성령께서하시는일은사람들로하여금자신의죄를깨닫게하는것입니다따라서우리는그들이스스로그리스도에관한베드로의설교를듣는가운데하나님의성령이그들마음에역사하신것이라고할수있습니다그처럼오순절날성령님께서그들에게임하셨습니다이러한점에서성령님께서그들에게임하신것은방언이나아주특별한현상을통해서가아니라말씀을통해였던것을알수있습니다요컨대하나님의말씀이우리마음에서역사하실때사도행전2장37절에그들이마음에찔렸다고표현한것과같은 내적이고 영적인 고통의 경험을 우리 중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찔림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음의 찔려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면 이 찔려라는 말은 스스로 찌른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에 의해 그렇게 된 것으로 영어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수동태로 적고 있습니다. 즉, 그들 스스로 찌른 것이 아니라 다른 주체에 의해 수동적으로 찔림을 당한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전에도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무엇이 달랐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묻는 그들의 반응은 마치 하나님 품 안에 유순하고 가르치기 쉬운 순진한 아이들을 연상시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모든 행동이 하나의 끔찍한 실수였음을 마침내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앞으로라도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을지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일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은 부드러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무엇이라도 기꺼이 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을 향해 굳어졌던 마음이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서 일하시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서진 상한 마음의 모습입니다. 본문의 마음 찔림이 있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에 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도움을 간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를 현재 상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자각했음을 내포하고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뒤 그들은 도저히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스스로는 자신을 도울 수 없기에 그 도움이 자신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와야 하는 것도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행동들 및 그와 끊어진 관계에 놓이게 된 자신들의 죄를 인식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못 박았던 그리스도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인해 자신들이 망하게 된 끔찍한 영적 상태에 놓인 것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그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사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 대해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기 원했습니다. 즉 그들이 인식한 죄는 매우 구체적인 것으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죄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들은 스스로 겸손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고 있었고 잘 알려져 있듯이 유대인 사회에서 갈릴리인들은 멸시받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식하거나 고학력자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데 이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날 베드로가 그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 설교했을 때 사람들은 그 앞에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의 영적 결핍에 대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력 하에 벌어지는 예수님에 관한 설교의 능력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은 말씀합니다. 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즉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영혼의 울음을 지켜본 베드로가 마침내 그들에게 그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제공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응답은 우리와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올 필요가 있는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누구든지 회개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하튼 그들을 사랑하시니 현재 상태 그대로 예수님께 와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고 알렸습니다. 회개는 회심의 한 요소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이 시작되는 가장 첫 단계가 바로 회심입니다. 이는 우리가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회개는 아직 믿지 않던 자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입니다. 이는 2장 38절 초반부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즉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심한 사람에게서 뒤따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의 구원을 도모하기 위해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두 가지를 언급했던 것입니다. 회개는 아직 믿지 않던 자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떠나고 배격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여태까지 행해온 악함을 돌아보며 느끼는 거룩한 슬픔에 기반한 감정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매우 죄인인 것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죄를 인식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지만 자신이 그 옛날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예전 모습 그대로 산다면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요컨대 회개는 두 가지로 잘 요약됩니다. 슬픔 혹은 후회 그리고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즉 회심한 마음에는 자신의 과오 및 잘못과 죄들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거룩한 슬픔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전에 그러한 과오 및 잘못과 죄들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까지 자신의 과오 및 잘못과 죄에 대해서 슬픈 감정적 반응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단지 우리 자신을 둘러쌌던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후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에는 반드시 돌아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의 잘못에 대한 후회와 한탄의 감정은 그 이후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래서 이제 다르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야만 합니다. 회개는 복음에서 정말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할 것을 명했습니다. 즉 그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 회개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잘못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왜 잘못했다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잘못하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에는 우리가 바르지 않다고 표시해주는 명확한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우리 안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 기준으로 측정되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러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과 10절 말씀처럼 흠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또 10절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즉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리스 원문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건대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빠진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즉 회개가 죄사함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회개 메시지는 만인 구제설이 틀렸음을 증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국은 모두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이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만약 모두가 어찌되었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말입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천국이 있는 만큼 지옥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 메시지인 마태복음 4장 17절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즉 회개는 구원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어떤 누구도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할 수 없습니다. 이에는 반드시 내적 자아에 진실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양심적 회개가 없다면 죄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것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죄에 대한 진정한 인식 없이는 제대로 된 회개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즉 회개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지 아닌지의 여부로 판명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회개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다수 크리스천들은 회개를 마음의 변화로 정의하는 일에 동의합니다. 물론 회개가 마음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그저 단순히 정신적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죄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우리의 양심을 깊숙이 파헤쳐야 합니다. 회개의 마음은 스스로에 대한 과신을 모두 내버릴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스스로를 자신의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죄인으로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 진정한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후회하게 하고 지금까지의 자신에 대한 후회의 마음이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훌륭했던 어셔 감독은 매주 강독을 따라서 내려가서 토요일 오후 내내 한 통나무 옆에서 마치 장례식의 처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해 비탄하게 이도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의 위대함의 비밀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전해지는 얘기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언제든 자기 첫 그 새벽에 울 때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매우 슬퍼했다고 합니다. 즉, 그는 진정 회개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로 살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통해서나 복음성회 부흥회를 통해서 나와서 자신의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제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고 이는 내적인 강력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말씀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고 이는 자신이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체적인 생각 없이 경솔하게 회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순절의 회개에 대한 깊은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대가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하거나 예수님을 믿었다가는 종교 공동체로나 그 권력층으로부터 상당한 괴로움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에서 완전히 제명당할 위협까지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때부터 맹인인 자가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를 고치셨고 이로 인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의 부모에게 그가 진실로 날때부터 맹인인 것이 맞는지 물었었고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현재는 볼수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 일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9장 22절 후반부에서 발견됩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라고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즉, 오순절날 유대인들의 회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죄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은 유대교 주류 사회로부터 심한 반발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그 신성을 지니신 분이라고 예수님과의 그 하나님의 동일하심을 믿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것은 유대 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 엄청난 핍박과 그 대가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신들의 모든 과거의 삶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과 분리를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만약에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잃어야 한다면 우리의 가족관계, 친구관계, 직장 및 사회, 종교생활 포함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잃을 수 있다면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그 대가를 치르고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이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의 회개와 믿음은 그저 단순한 마음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에 따르는 우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변화입니다. 과거의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예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입니다. 이는 회개가 단순히 우리 죄에 대해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말하거나 마음을 돌이키는 것만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실상 회개는 고백이라기보다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 다음으로 그들이 할 일은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말씀하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여전히 성령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에 관해 생각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회개하라는 명령은 사도행전에서 3번 사용되었지만 오직 이 귀절에서만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 바로 그 오순절날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귀절의 세례와 관련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이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세례가 필요하고 이 죄사함이라는 말이 구원 및 영생과 동의어라고 해석합니다. 이 관점으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마디로 단순하게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죄사함을 받기 위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도 세례받지 않고서는 구원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주로 Restoration Movement를 지지하는 교단들이 따르는 관점입니다. 이에는 The Christian Church, The Churches of Christ, 그리고 The Disciples of Christ 등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서도 자신들을 대변해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곳은 Churches of Christ입니다. 더불어 몰몬교 크리스타델피아 및 로마 천주교도 크게 보면 이 해석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그런 주장과는 반대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과 로마서 4장 4절 5절 및 11장 6절 등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이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매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사람이 주체적으로 이에 참여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거나 노력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귀절에 대한 또 다른 해석으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의 세례를 특정한 목적이나 결과를 위한 의도적 행위로 보지 않고 세례받기 이전에 무엇인가가 원인이나 이유가 되어서 그에 대한 결과로서 세례를 받게 된다는 일종의 인과관계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사도행전 2장 38절의 해석은 회개하라 그리고 죄가 사해졌으니 이에 따라 세례를 받으라가 됩니다. 이는 한글 성경보다는 영어 성경의 For the Remission of Sins라고 쓰인 영어 성경을 참고하면 더욱 이해가 쉽습니다. 따라서 그들에 의하면 즉 죄사함 이후에는 세례가 필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근거가 되어 그에 따르는 필수적인 결과인 세례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경우에는 구원이 먼저 오고 그 이후 세례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해석은 W.A. Criswell, Julius R. Montaigne, A.T. Robson, Charles C. Riley, Kenneth Whistler와 같은 저명한 복음주의 학자들을 통해 과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받침 예들로는 여러 마태복음과 로마서에 걸친 많은 말씀들이 관찰됩니다. 한편 이 귀절을 두고 제사함을이라는 부분은 회개하라는 명령과 직접적으로 연결지어 생각해야 하지만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과는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즉 죄사함을 위해서 회개는 반드시 요구되지만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얻는다고는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기절에서 세례는 일종의 부가적인 명령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은 사도행전 22장 38절을 다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죄사함을 위해서는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문법적으로 볼 때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번역본들을 보시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런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어 원문에서의 회개하라와 세례를 받으라는 두 동사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메타노에사테, 영어로는 repent, 한글로는 회개하라는 이 동사는 2인칭 복수 동사입니다. 반면에 baptisseto, 영어로는 be baptized, 한글로는 세례받다는 부분에는 회개하라의 2인칭 복수 동사와는 달리 3인칭 단수 동사가 쓰였습니다. 이를 알고 죄사함을이라는 부분을 보면 이 죄사함을 부분이 복수명사로 쓰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어 원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하라는 2인칭 복수동사로 쓰였고 죄사함을이라는 부분도 2인칭 복수명사로 쓰였지만 세례받다는 부분은 3인칭 단수동사가 쓰였습니다. 투쌤은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옹호하는데 그의 말을 인용해 보면 그 동사가 그에 해당하는 주어의 인칭과 그 주어가 단수인지 혹은 복수인지도 알려줍니다. 이 기절에서 회개하라에는 복수의 대상에 쓰이는 동사가 쓰였고 죄사함을 받는 것에도 2인칭 복수명사가 쓰였기 때문에 복수의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회개하라는 동사는 반드시 죄사함과 같이 직접적 연관하에 해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은 단수형 동사로 쓰였고 따라서 이는 그 문장에서의 나머지 내용과는 분리되어서 따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회개하라와 세례를 받으라 이 둘 모두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전자에는 2인칭 복수형 주어에 따라오는 동사가 쓰였고 후자는 3인칭 단수형 주어에 쓰이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따라서 이 귀절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너희 모두가 회개하고, 회개하는 각 사람 한명한 명마다 세례를 받으라가 될수 있습니다. 즉, 회개하라와 세례를 받으라라는 부분은 동일하게 복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회개하라와 제사함을이라는 부분은 동일하게 복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세례를 받으라라는 부분은 단수로서 쓰였습니다. 따라서 그 직접적 연관성을 보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이 회개한 그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찬식과 세례가 교회에서 행하는 두 가지 성례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I, How, Do, Marshall은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따라서 여기서 회개는 세례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이후에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향한 첫 걸음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으로, 이는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잘못과 죄를 인식하게 하고 가슴 깊이 뉘우치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방언으로 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은 그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과 죄를 인식하게 되고 가슴 깊이 뉘우치게 되며 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와 함께 말씀을 듣고 받은 감동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오순절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대로 살았던 그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을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그 자들은 이후에 많은 고통에 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대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따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 세례에 참여함으로 그것을 세상에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한 해석될 수 없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